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산 믿음 또 예수님 잘 믿는 신뢰를 제가 화평의 언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참 제일 힘든 게 혀다. 그렇게 정말 늘 주의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참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한 죄인의 모습,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자랑, 인간적 모습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긍휼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결과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탄도 좋은 얘기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최초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보는 것이었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화평했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채워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선물로 주시죠.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근데 현대는 보니까 돕는 배필 개념이 아니라 자꾸 다스리는 배필의 역할을 아내들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돕는 배필.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돕는 배필. 예,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돕는다라니까 밑에서 돕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남편들을 도와서 그래서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여자들 때문에 그나마 살고 이렇게 빚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면 아내들은 아내들 덕분에 빛이 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조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남편 뒤에는 다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또 아내 말을 잘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더 지혜로우니까, 더 잘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가정, 에덴의 모습을 가정에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으면 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금이 가게 되고 손상이 오게 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랬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더러 먹겠습니다. 대본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이 땅은 아름다웠던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웠던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척박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인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대에 진리가 없던 세상 가운데 진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 죄의 값을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을 위하여서 다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이 시대에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제한적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늘 있어요. 외부의 시험도 있고요. 우리 내적 갈등의 시험도 있고요. 우리 생각의 시험도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늘 작은 틈만 보여도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우리가 그 역사에 굴복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전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길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요,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 때문에 평안을 잃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다시 평안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상실하셨다면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도 보면 야고보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모습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갈등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좋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요. 싸움이라는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싸움은 큰 전쟁을 의미해요. 국가 간의 전쟁 같은 일. 또한 다툼이라는 것은 마타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분쟁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모든 싸움, 국가 간의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개인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갈등의 원인을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은 정욕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 생활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지도 못하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또한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이다,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쓴 단어는 헤도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즐거움, 방종, 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즐겁지 않으면 요새 현대인들은 잘 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현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헤도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헤도니즘이라는 쾌락주의가 여기서 파생이 돼요. 모든 쾌락주의, 여기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갈등하고 야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도 무엇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지혜를 갖게 된다. 네가 왕이다. 그럼 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네가 즐거우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할 거 있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더 이상 하나님 말 듣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사탄이 인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정말 제일 힘듭니까? 다른 어떤 것 아니고요. 그 내면 깊은 데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욕심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았던 대로 살고 그냥 내 기준으로 사는 거죠. 교회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즐겁거나 내 판단에 의해서 그냥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성경은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닌 나와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곤고합니다. 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왜 그런 겁니까? 왜 힘든 겁니까? 내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대대로 안 따라주면, 아내나 남편이 내 기대만큼 안 해주면 우린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관계가 힘들 수가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하지 않는 나도 있지만 내 욕심대로 구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 생활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 생활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나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성경은 참 4절에서는 무섭게 표현을 해요. 간음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지금 이 당시에 간음했던 여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이 바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심하게 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상숭배와 간음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것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 간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는 그래서 탄식어린 말씀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기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로마서에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거 안타까워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갈등 가운데서 극복될 수 있을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사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시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자꾸 놓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한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거만 이건 남을 무시하는 태도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 인생을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휘포타게테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즉각적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성경 밑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순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순복이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잘 자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 아래 그 은총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낮은 곳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낮은 곳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사탄, 우리 오늘도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사탄의 미혹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아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구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깨닫고 사탄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대적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너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없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사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도 모든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일상에서도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는 네 번째는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지?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일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보면 죄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의인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모습들이죠. 손을 통해서 되어지는 많은 행동들을 여기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선하지 않았던 모습들, 선하지 않았던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미움들, 누구 비난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회개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네, 잘못됐네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패역한 사람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모습이 낮은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낮추는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들을 우리가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득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린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있으면 참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친근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사람이 우리랑 친구 되고 싶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나? 어떻게 맞이하겠나? 어떻게 기다리겠나? 여러분 우리 사실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주님 맞이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 우리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